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8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황정화 집사님 기도를 칭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축약하면 저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영을 주셔서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기쁘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20세기 중반에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미국 하와이에는 여러 섬들이 있는데 그중에 카우아이라는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200명을 추적조사한 결과가 있다고 해요. 카우아이 섬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다수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뭐 범죄자가 되거나 또 알코올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고요.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사회에 잘 적응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같은 처지인데 왜 어째서 어떤 이들은 잘 자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피폐해진 정서를 가지고 성인이 되었을까? 이걸 좀 분석해 보다 보니까 건강하게 자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였을 때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겁니다. 뭐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조부모일 수도 있고 또 혈육이 아니라고 해도 이 아이를 좀 수용해줄 수 있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영접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접해주는 어른,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돌본다, 이렇게 보살핀다라고 할 때 바로 그런 맥락. 우리 교회에는 언덕목장이 있죠. 언덕목장은 아마 그렇게 이름을 정하신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기대 언덕이 되어준다는 게 여러분 참 소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 자라셨죠. 대부분 다 잘 자라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좀 수용해주고 사랑해주신 부모님 또는 어른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버이주일을 보내는 오늘 나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신 그 어른들께 감사하면서 또 나 역시도 누군가의 언덕이 되어주기를 다시 결단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버이날 하면은 어떤 그림이 생각나세요? 저는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껴안아주는, 너른품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여주시는 분, 믿는 우리들은 누가 떠오르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미지에 가장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 나오는 이들을 다 만나주십니다. 막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 손가락질 받는 사람까지도 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또 자기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 곁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우리의 인생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사랑의 깊이를 더하고 사랑의 너비를 넓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초기 교회의 도전에 함께 응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이전에 있던 복음서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진취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복음서 말씀의 주요 인물들은 유대인이었던 데 반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인 이방인들임에도 이 사도행전은 주된 인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성서 기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방인들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살아온 역사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자기들의 성전이 무너졌고 또 나라가 망해버렸던 그 기억이 쉽게 지워질 리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성서 기자가 유독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건 그만큼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게 당시에는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낯섦을 꺼려합니다. 낯선 장소에 가는 것도 불편하고요. 자신의 영역 안으로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여 이 낯선 사람이 또 낯선 어떤 것이 내가 확보하고 있는 내가 울타리 쳐놓고 있는 이 평안을 깨뜨려버릴 위험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하지 못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안정감을 얻습니다. 따로 또 같이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요,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 당시의 교회들은 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유대 전통을 따라 살던 그들에게 이 이방인들을 대한다는 건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일이겠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교회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심 외면하고 싶은 거리낌을 지울 수 없지만 주님의 지상명령 또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속으로는 막 혐오하고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막 태연하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가면을 쓰는 일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의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이런 치열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교회란 그냥 사랑이 아닌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만큼은 무조건적이지 않고 조건적인 사랑을 내세웁니다. 먼저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고 돌이키는 것을 조건으로 사랑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우리 요구사항을 강요하는 방식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온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한 거린이 들어온다면 그 그 사람이 계속 술 냄새를 풍기고 이상한 소리를 질러댄다면 과연 우리는 그를 친절한 웃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복음, 그 복음은 누구에게, 또 누구를 위한 복음일까요? 과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란 것은 들어야 하는 이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하는 우리들 마음에만 그냥 흡족하고 좋은, 우리들에게만 복음이 되길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웃으면서 말하죠. 그런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 낯선 이들이 이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정작 조건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비겁한 우리들의 민낯을 감추고 싶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이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주님 말씀처럼 땅끝까지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불거진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적어도 2000년 전 교회는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사실을 꺼리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기자가 명분으로 제시한 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자, 이 이방인 선교를 주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허나 무턱대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봤자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누구든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지만 10장 46절 말씀을 다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그때의 베드로가 말하였다. 자, 두 가지 근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방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방언이나 하나님을 높이는 건 뭡니까? 뭐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고 만족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해요. 자, 먼저 방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대개 이 방언이라고 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는 어떤 신령한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여기저기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 우리의 시선이 아닌 이 성서를 기록했던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언, 이 현상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과의 매우 특별한 관계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게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방언을 처음 받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자, 이 방언에 대한 수많은 논문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의 무리가 방언을 말하게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람과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진 어떤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람과 같은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뭐 휙휙 이거는 주먹 소리가 아니야 이런 건가요? 아니죠? 그럼 불의 혀처럼 갈라진 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사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장면이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장면을 설명하기 위한 이 성서 기자의 표현이었을 뿐인 거죠. 정작 누가가 이 방언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 이방인들, 다락방 너머의 사람들이 비로소 소통하게 됐다는 이 사실입니다. 소통하게 됐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결코 우리가 곁을 내어줄 수도 없고 다가설 수도 없고 말도 심지어 안 통하던 이 낯선 이들과 그냥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이 마음을 여는 소통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냐 그런 현상일 수밖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또 이 땅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근거로 삼고 있는 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매번 찬양을 하죠. 뭐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워십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을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던가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찬양만으로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경히 여기는 탓입니다. 과연 어떤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찬송을 부르면 또 예배의 자리에서 크게 아멘 하면은 더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 막 두 손을 들고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선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실감하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높으시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감동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요, 여러분 예배에 순서가 있는데 허투루 만드는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참회기도를 앞에 두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자금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기 위해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직 이 우주의 끝도 알지 못합니다. 크게는 그렇고요, 작게는요, 이 나노미터, 이 작게 숨쉬고 있는 세포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헤아릴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 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실감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낮추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얼마나 낮추어야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여러분, 찬송하거나 예배하는 것, 이 모든 행위가 바로 그런 행위거든요.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인간들의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저항이 있는데도 여러분 지금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자신을 높이는 일에 쉽게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거대한 교회 건물을 보면은요, 우리는 저절로 거기가 숙여집니다. 막 성가대, 대규모 성가대의 장엄한 찬양을 들으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죠. 엄청나게 성공한 목회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자꾸 영광을 찾으려고 하고, 때로는 막 땀 흘려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신에게서 만족감을 얻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예배에 열심인 내 신앙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그 안에서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높이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죠. 적어도 나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신념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꾸짖고 혐오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옳으신 게 아니라 내가 옳다, 이런 그릇되고 왜곡된 믿음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타자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이런 모습은 언제나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이 욕망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높으심을 부인하는 불신이 될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모두 무능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판단, 그분의 선택만 있을 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뭐라 할 처지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란 걸 우리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세상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으로 이어지지 못할 뿐입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를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까지 이끄신 건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자면, 자, 이 사건이 그냥 이방인이 회심하고 기독교로 개종했다거나 그래서 기독교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자랑할 만한 사건 정도로 여기면 안 됩니다. 고넬료를 한번 주목해 볼까요? 고넬료의 인생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고넬료는 오늘 예수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수 없게 돼버렸어요. 로마 황제를 그동안은 신으로 삼으면서 거기에 의존해서 살던 백부장으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그의 삶은 이제 망하게 된 겁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사람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기억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죄인임에도 용납해 주시는 그 넉넉한 품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마땅하게 그 구원의 기쁨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너 그러다 망해 라고 해도 그래 망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런 두려움 따위는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색하거나 궁색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데요. 요한일서 5장 6절 하반절 말씀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케 하신 높으신 하나님, 그 조건이나 차별 없이 죄인인 우리를 기꺼이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신다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인즉슨 성령께서 바람처럼 오고 가시듯 주님은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는 뜻이죠. 여전히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주님을 눈으로 뵙게 될 그날까지 세상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님은 세상을 덮고도 남을 충만한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어진 현실의 문제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주님보다 크게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요. 내 자신을 높여야 된다는 그 조급함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힘겹다 한들 여러분, 초기 교회의 성도들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삶이 힘겹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주저앉고 싶더라도 이 말씀 하나만은 굳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도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과도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확장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드러내고 입증해내지 못한다 해도 그 알량한 믿음조차 비틀거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쓸모없는 인생처럼 전락해 버리더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과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예수를 택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내 주셨고 언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빕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분의 위로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낯선 이들을 내몰던 그 벽들이 무너지고 사랑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던 그 불신의 담이 무너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이 크십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것이 사실로 느껴지지 않아서 여전히 큰 세상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온통 어려워하고 그 문제에 삼킴 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크신 하나님을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막혀있던 그 울타리들이 담이 무너지고 연합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더 넓은 것을 품기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에는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낯설게 여기는 그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들도 걷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누군가의 기댈 언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